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게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 4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크게 보면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단락단락을 나누면서 각 단락이 세 개의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처음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명령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12장 1절부터 3절 그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 누군지를 선포하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우리가 다 함께 바라보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그럼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명령이 나옵니다. 다만 이 12장에 나오는 명령은 조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명령이 나올 때는 항상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이러이러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명령이 나오고 그 명령대로 행동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어떤 형벌과 보응을 받았는지 구약에는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았다. 너희는 더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쭉 선포하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그런 무엇을 해라 그런 명령과 경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고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령만 나오는 거예요. 다만 지금 4절에서 11절 읽었는데 여기는 히브리인 성도들이 어떤 현재 상황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경고의 역할도 겸해서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4절부터 11절은 히브리인 성도들의 현재 상황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2절 13절은 그러므로 이러이러하게 하라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히브리인 성도들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냐? 4절을 보세요. 4절과 5절에 하나씩 나오는데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러니까 죄랑 싸우고는 있어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싸우기는 싸우는데 엉거주춤하게 죄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권면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권면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권면하는 말씀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느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이 4절과 5절에 보면 히브리인 성도들의 상황이 나오는데 이 상황을 다르게 표현하면 앞에 나왔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쭉 있었죠. 그 믿음의 사람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고 또 죄와 싸우고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오랫동안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히브리인 성도들은 어떠냐면 죄와 싸우기는 싸우는데 막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건 아니에요. 또 믿음으로 살기는 사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또 잊어버리고 마는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1장에 나왔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지는 못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믿음이 좀 내려놓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고 또 구약시대처럼 생활하는 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던 그 모습에서 조금 내려놓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우리 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시험에 들었다 아니면 신앙이 이렇게 다운이 됐다 이제 그런 모습이 현재 히브리인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권면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5절 중간에 보시면 일러스되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히브리인 성도들이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아들에게 권면하시듯이 권면하신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셨느냐?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게 휴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보면 예,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을 이제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를 쉽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쉽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또 꾸지람을 하셨는데 꾸지람 들었다고 해서 낙심하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 쭉 보시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들도 징계하고 꾸지람하지 않느냐. 영적인 아버지께서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징계하고 꾸지람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징계와 꾸지람과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해야 꼭 알고 있어야 될 점이 첫 번째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 저버리고 살면 징계를 받고 꾸지람도 받는다는 겁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런 분도 있어요. 사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죄지면 죄를 짓거나 그러면 구원이 박탈되느냐 안 당하느냐. 이거는 막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는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구원을 박탈당하든 박탈당하지 않든 여하튼 일단 죄를 짓거나 아니면 신앙을 저버리거나 세상적으로 가면 징계받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징계를 받거나 꾸지람 받는 건 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징계의 수위가 높아져서 구원까지 박탈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그건 막 이렇쿵저렇쿵 얘기를 하지만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죄짓거나 하나님께 등을 지거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치우치면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께 꾸지람 당합니다. 그것도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대단히 오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징계가 넌 지옥불로 떨어져라 이런 것까지 가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만 징계와 꾸지람을 반드시 받는다. 반드시 받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죄 짓고 나서도 아, 난 예수님 믿었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말짱해.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징계와 꾸지람은 앞에 나왔던 내용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받았던 징계나 꾸지람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들들에게 하시는 것처럼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실 때도 아들들에게 하듯이 꾸지람할 때도 아들들에게 하듯이 요즘 물론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좀 과도한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 자식한테도 막 이건 뭐 개돼지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뭔가 잘못할 때 징계하거나 꾸지름하는 목적은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잖아요. 죽으라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더 잘 되게끔 하라고 우리가 징계도 하고 꾸지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이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 앞달락에서도 보면 구약시대의 경우들을 쭉 예를 들면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사실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약속하셨던 안식에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죽기도 하고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징계는 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갖고 성도들을 향한 징계는 아들들을 향한 것이에요. 아들들을 향한 꾸지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심판, 형벌, 보응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직 숨쉴 여지가 있고 또 징계하는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라 더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이 4절에서 17절 내용을 결국 보면 히브리인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잘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쭉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님 믿다가 신앙이 다운이 된 거예요. 시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성전으로 가고 제사장으로 가고 율법으로 가고 자꾸 딴 데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좌로우로 치우치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하나님께 징계도 받고 하나님께 꾸지람도 지금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히브리서를 써서 보내시면서 똑바로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지경인 거죠.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본다면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했던 것이 이 지금 명령과도 아주 긴밀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첫 번째로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주님. 두 번째로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중간에 잘못된 길로 가는 길 없이 훈하게 자라서 꾸준하게 성장하는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물론 그런 뜻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쭉 하다가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져서 훅 꼬꾸라져가지고서는 그냥 다 팽개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지경으로 신앙이 다 다운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다운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시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이 꼬꾸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딴 거 할 필요가 없고요. 딴 것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야지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 누구신지 설명했던 것을 지금 본문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금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했죠.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령에 대한 내용은 12절, 13절은 내일 볼 건데요. 이 4절에서 11절까지 히브리인 성도들의 상황만 놓고 봐도 우리가 지금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냐? 신앙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튼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와 꾸지람을 받았어요. 어떤 종류로 어떤 차원에서 징계와 꾸지람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도 신앙의 엉망인 상황,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상황,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시니까 너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니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다시 예수님을 붙잡자. 그렇게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이 좋을 때 더욱 열심으로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되고 이유가 무엇이 되었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어서 자꾸 주님에게서부터 다른 데로 자꾸 시선이 옮겨질 때 다시 한번 주님을 꼭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오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약 온전한 사람들만 사랑하시고 온전한 사람들만 부르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던 신앙을 팔아먹는 때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자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서 혹은 조건이 좋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붙드는 삶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고자 하는 때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다시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 살아갈 일주일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와 일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